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3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도끼님이고요.
네, 손해 상사 뮤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공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네. 그 저희가 여자를 찾습니다. 여성 캐스터를 저희가 찾고 있어요. 네.
저희 방송이 이게 저희 둘 다 좀 솔직히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딱 듣기에 좀 뭔가 너무 침울하고 다운되고 좀 느낌이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좀.
네. 아니 근데 청취자분들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아니 비평을 들어야 네. 된다고요. 진짜로 싫은 사람들은 그 음식점도 그래요. 이게 맛이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 맛있다 그러는데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안 오지 그 음식점에 다시는.
그렇죠.
비평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발랄하고 좀 네, 이렇게
방송에 그런, 좀 상큼함이 부족하죠.
그런 느낌이 부족해서 그걸 채우기 위한 분을 찾는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꼭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남성분이라도 이게 좀
아니 여성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자격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그렇다고 아무나 그냥 여자면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간단한 면접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만약에 있는 분이 있다라면 혹은 주변에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큼하고 이런 분위기를 얻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네네. 이제 방송이 좀 캐스터가 많이 바뀌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은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
네. 책임감 있고 좀
이게 사실
활발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다 까고 말해가지고 영업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가
네, 뭐 방송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저보다는 토끼님이 더 방송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게 이걸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영업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이거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계약을 몇 건 따놔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럼
네.
그러니까 영업적인 것도 분명 있지만 좀 더 이제 넓게 보고. 이 방송 자체를 같이 만들어가고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급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급하신 분들은 네 저희랑 컨셉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제가 얼마 전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했는데 좀 많이 처음 태어나서 첫 건강 검진이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암 진단금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거 체크하고 했는데 다행히 아주 깨끗하게 뭐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보통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 저는 그게 느낀 게, 내가 그래도, 이게 건강 관리를 그래도 꽤 잘 했구나. 이 나이까지 특별히 아픈 데 없이, 뭐, 용증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래서, 기분도 좋고, 요즘에는 좀 술 먹는 게 좀 마음 편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저희가 또 보험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런데 이 참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이 보는 경우가 보험을 가입할 때 있어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막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진단을 받고 와서 내가 막 보험을 그때 가입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막 느끼는
그때
거죠.
그때 돼서 이제 느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가벼운 질병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할 때 또 보험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항상 뭐 가입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할 때 가입을 해두는 게 제일 좋죠.
저 건강하고 지금 네. 내가 뭐 늙어가지고 돈 못 벌고 이런 것도 아니고 평생 네. 소득생활하고 있고 그 소득생활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좋죠.
그렇죠.
나중에 또 퇴직한 다음에 이제 돈 벌이 없는데 그때 가서 이제 네. 해야 되겠다. 이래도 힘들거든요, 사실.
불과 며칠 전에, 불과 뭐 일주일 전에 어떤 병원에 가서 우연히 뭐 어떤 치료나 진단을 받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정말 며칠만 되돌리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가입이 될 수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때는 늦는 거죠. 네. 지금 혹시라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이라면 최소한 10일이라도 가입을 해서 그런 후회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 저희가 오늘 고지 의무 알릴 의무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또 이런 병력 때문에 과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제일 보험 이게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보험 분쟁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아마.
그쵸. 네.
제 그냥 뭐 이게 통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설계사 시절도 그랬고 손해사정사 지금 하고 있는 시절 네. 지금 이때도 이때도 문의 들어오고 상담 받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제일 많아요.
그렇죠. 고지 의무를 위반을 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을 때 또 반면에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반해서 가입자분들은 또 이제 가입 시에 알릴 의무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방송이나 네네. 다른 보험 방송이나 어떤 보험 관련 뭐 블로그 포스팅들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지 의무를 피하는 방법 해가지고
네
이게 막 전 사실 이게 오늘 뭐 주제가 고지 의무다 보니까 고지 의무라는 거는 어쨌든 법률로 법규로 구성된 어떤 의무거든요.
네네.
이런 좀 법률적인 문제를 따질 때는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렇죠.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이거를 오인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고지 의무 피하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막 뭐 병원 이거는 뭐 고지 안 하셔도 되고
네.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 이번에 병원 가셨으면 몇 달 있다가 하시면은 할 수 있고 이건 고지 의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고지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네. 것 같아요. 고지 의무를 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인하는 거예요. 고지 의무는 안 지켜도 될 수도 있구나.
네.
고지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편에서 좀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좀 용어들,
네네네.
용어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막 결과, 어쨌든 뭐 결과가 같으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 이런 용어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법률상에 정해진 의무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하나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굉장히 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결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좀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이런 용어 같은 부분은 좀 사소한 거라도 분명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지금 말씀드린 고지 의무를 피하는 방법. 이거는 절대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고지 의무를 어떻게 피해요?
그 가입자분들 중에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정말 순진무구하게 가입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 저희가 지난 방송이었나요? 지난해가 뭐였죠?
그 상조보험
네네네.
보험 그 정의에 대해서
후반,
네.
후반 쪽에 가면 저희 상조보험 얘기할 때 후반 쪽에 그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라면은 알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어떤 거죠.
동질의 위험에 놓인 다수인에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안보험을 이렇게 뭐 10명한테 판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이제 안보험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10명 중에 한 명이 이미 암이 걸린 사람이거나 암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동질의 위험으로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100만 원 걷는 거는
네.
또 이것도 똑같이 100만 원 걷는 것도 다른 가입자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동질의 위험에 있는 다수의 계약자라는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내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상품이라는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험은 개다. 그 멍멍하는 네. 개가 아니라 그 네. 여의.
네.
보험은 좀 개랑 유사한 네. 개념이다라는 거를
네.
분명 인지하시면은
네.
좀 중요성을 더
그렇죠.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픈 사람은 정강한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이거나 혹은 조금 더 비싸게 가입을 돼야
그
되고
인수를 못할 수도 있고 그 인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가입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건 동등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요.
비교해서.
네 그런 거를 차별이 아니고 그게 공평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확률에 의해서 보험료가 계산되는 건데 그 확률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네. 뭐 직업이 더 위험한 고위험 직종인 분은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은 직종에 비해서 좀 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속이고 자꾸 감추고 이렇게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서 이런 위반을 한다라면
보험 전체의 안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보험사가 이거를 고지 의무 위반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제가 고지 의무로 만약에 이제 연락이 오면은 사실 이거를 제가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입자의 어떤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를 가입자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이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화내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 뭐 확률을 계산 뭐 확률을 계산이나 그런 인수 조건의 차별성을 둬가지고 보험의 안정성을 꾀하고 이런 목적에 본다면은 사실 보험사에서 좀 더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가입 전에
네.
그렇게 뭐 탐지 이게 가입자의 어떤 그런 뭐 중요한 사항에 가입자가 미리 말해야 될 중요한 사항에서 미리 이제 보험사가 탐지해가지고 찾아내면은 그게 오히려 규제에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좀 뭐랄까.
근데 현실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게 그게 뭐 좀 맞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나. 뭐 이게 보험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게 사실 어렵단 말이죠.
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어렵죠.
이러면 그리고, 보험료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입 시에 회사가 그걸 알아야 되려면은 파악해야 될 개인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경제적인 어떤 비용도 분명 있고 이 비용은 당연히 보험사가 지진 않겠죠. 이거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네. 사업비 같은 걸로 해서.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계약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 고지하게 함으로써 그걸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편의성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고지 의무를 가입자한테 부과한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따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 회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첫 회는
그냥
기본적인 예. 거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는 의무 자체가 뭔지 네. 고지 의무가 뭔지 그거 정도만 하고 이제 좀 고지 의무를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그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되게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고 얘기하다 보면 좀 그런 쪽으로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뭐 이번 편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다음 편에 한번 다시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효과 이거는 다음 편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거로 하고 오늘은 고지 의무 그 자체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보는 걸로 하죠.
네.
고지 의무 하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법적으로 규정 법률로 규정된 어떤 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처음에 한번 그 보험에 어떤 그 보험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법이 크게 이제 공법이랑 사법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이제 뭐 공법은 국가의 막 국가 조직이나 국가 개인 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말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헌법 있고 형법, 행정법, 소송법, 국제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사법은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네. 말하거든요. 이제 사법에서 이제 가장 큰 틀이라 그러면 민법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막 보험에 관련된 법률하면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게 보험업법밖에 없어요.
네.
이게 어떤 설계사는 고지 의무가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설계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보험업법은 이게 공법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네.
사법이 아니라 이제 보험에 적용되는 어떤 사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법의 가장 큰 틀이 민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민법이 어떤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네네.
근데 이 민법만으로 어떻게 이런 상호간의 수평적인 뭐 개인 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과 회사, 개인과 어떤 단체 이런 뭐 어떤 분쟁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보통 민법 이런 사법 관계라고 하는데 이 민법을 그래서 민법이 이제 가장 큰 틀로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과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할 때 상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행이라고 이제 물건을 파고 사는 행위.
그렇죠.
여기서 상인들하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상인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이거를 그 민법만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상인은 그 상행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빠꾸미란 말이죠.
그렇죠.
일반 가입자들에 네.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어떤 불공정 이거 민법만으로 따지기에는 불공정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상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이란 거를 제정해서
그렇죠.
이걸로 이제 규율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뭐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는 민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업체와 개인이 할 때 지금 그렇게 편의상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도 상행위에 속하거든요. 돈을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네.
어떤 재화를 받는 이런 상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험 역시도 상법의 규제를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인들 중에서 약관을 사용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약관이라는 게 어떤 다수의 어떤 소비자를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둔 계약의 내용을 말하거든요.
네.
그 약관 사용하는 사업자 많잖아요. 뭐 통신사도 있고.
그렇죠.
또 은행에 네. 뭐 예금 적금 막 이런 거 할 때도 약관하고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종의 계약을 할 때도 약관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약관이라는 게 이제 약관을 작성하는 사람이 이거를 그 맘대로 장난질하게 되면은 좀 소비자가 또 그때도 좀 불합리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관 그 상인들 중에서도 약관을 사용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또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서
네.
이거의 규제도 받게 해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규제를 받고요.
네.
크게 보면 민법하고 상법하고 약관에 규제하는 법률 이게 네.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보험에 적용되는 사법 중에서 여기서 이제 고지 의무는 이 중에 상법 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네.
뭐 고지의무 같은 게 상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법에서만 적용 이게 만약에 위반하거나 이랬을 때 상법만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민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공법 중에 이제 형법까지도 적용되는 경우가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상법에 있는 규정이라 그래 가지고 상법만 적용된다. 좀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보험에 적용되는 법규들을 뭐 하나하나 다 적용해야 될 그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네.
고지의무 위반 시에 발생하는 효과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그 전문을 그냥 천천히 읽어드리면은 651조가 제목이 이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예요.
네.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네.
여기에 벌써 중요한 사실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지의무 이행 시기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 이후에 뭐 추가 고지하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지의무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고지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네.
그래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네.
이거는 이제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중대한 과실로 네. 인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고의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가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네.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이것만 가지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불고지나 부실 고지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나 부실 고지를 함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비로소 그게 이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네.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냐 이거를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이라 그러고 이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한 사람 이거를 이제 고지의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이라 그러는데 이 어느 하나만 충족돼 가지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보험자는 이제 보험 우리가 흔히들 막 보험 회사라 그러는데 법률에서는 보험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보험 우리나라는 이제 유한회사, 뭐 보험회사 뭐 이렇게 해서 보험업법으로 정해진 그런 자격이 있고 보통 회사 이제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보험회사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보험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 이렇게 할 때는 보험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로 insurer라고 해서 어쨌든 뭐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험회사죠. 보험자라 네. 그러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효과.
네.
고지의무 위반 시. 뭐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사실 뭐 고지의무에 대한 건 여기 다 나온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고지하지 않는.
뭐가 중요한 네, 사항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그 보셨을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알릴 의무의 질문표들이 있죠. 네. 보통은 이제 이 서면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이 질문표상에 주요한 11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 중요한 사항에 이 질문들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사실 네. 법적으로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네.
인수를 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를 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사한테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 보험사가 그냥 보험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부담보로 받거나
그렇죠. 뭐
할증을 하거나. 하거나
뭐 담보를 제외한다든지 네. 그런 게 있죠.
사실 그런 걸로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게 근데 계약 알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그 서면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그건,
중요한 사항이란 네. 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꼼꼼히 읽어 보셔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잘 보지 않죠.
그렇죠. 이제 네. 상법 651조의 2에서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놨어요.
네.
이 서면이라는 거에는 보험 청약서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계약 전 알릴 의무 용지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사항들
네.
이거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써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네. 쓰셔가지고 잘 못 보셨겠지만
다 모든 내용들은 사실 청약서에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난 몰랐다, 못 봤다, 설명 듣지 못했다.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왜 이러냐. 근데 하나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받는 보장이고 그냥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했다. 그래 내가 자필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그 계약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를 하고 승낙 내가 원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그쵸.
그걸 단순히 서명 다 해놓고 몰랐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런 분들도 많아요. 막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의 주셨을 때 제가 이거는 힘들겠다고 하고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지금 토끼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아 막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거 누가 다 읽어보고 사인하냐, 누가 다 읽어보냐 막 이러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고
원래 봐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사실 또
그리고 이게 판례에서도 이런 거를 이런 계약서에 서명을 네. 자필 서명을 했다는 거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모두 내가 이해했고 읽었고 동의를 한다 이런 의사 표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만약에 그냥 거기다가 사인을 이렇게 내가 그냥 설계사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중과실에 의한 중요 사항에 대한 불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면은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그러지 아니한 거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험 가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거래를 할 때에도 만약에 계약을 어떤 일종의 서비스나 어떤 용역 재화를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업체 혹은 단체랑 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내용을 아무것도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만약에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 그냥 하시라고 한다고 저 이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하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계약이 문제가 되고 어떤 이런 거를 문제점을 제기할 때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떼쓰는 것밖에 안 되죠.
본인이 어떤 네. 심신미약자, 심신박약자가 아닌 이상.
네,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간혹 이제 설계사가 조금 더 이제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계사한테 떠넘겨서 책임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죠.
자필 서명을 하셨다는 거는 네. 본인 책임이 크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설계사의 뭐 그런 과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동의를 했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불리하기보다는 원칙제로 되는 거죠.
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그랬을 때 이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한테 있어요.
네.
고지의무 위반했다는 거. 근데 상법 651조의 2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이 구문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만약에 그 찾아서 알릴 무지에 뭐 불고지나 그런 게 있었을 때 내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거는 불고 이게 이렇게 잘못된 고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그때는 계약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걸.
네.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내 사인이 다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사인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모든. 이 고지의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럼 뭐 고지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럼 어떤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되는지.
네네.
뭐 그걸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청약서상에 이제 계약을 할 때는 그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그래서 질문표가
질문표 있죠. 양식지가 하나 이제 꼭 따라오죠.
네.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든 사실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저 이게 보험 고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쉽게 말하는 보험회사가 되겠죠.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보험회사 그리고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의라고 이제 그 보험사에 소속돼서 어떤 진단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네.
뭐 검토하는 그런 이제 보험의가 있는데 보험 그 고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보험회사랑 보험회사의 대리인 그럼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그리고 보험의 이렇게밖에 없어요.
네,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설계사가
예. 네.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요.
네,
설계사한테
그쵸.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설계사가 그냥 이거를 보험회사에다가 전달을 안 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얄짤없이 고지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이 알릴 의무 사항에도 써 있어요. 표기가 그 거기에 다음 사항을 보험 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으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네. 분들이 좀 보험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험회사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보험 설계사는 법적으로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네.
법적 용어로 사자라 그러거든요. 사자. 이제 뭐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사자의 목을 치면
네.
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 신부름꾼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름꾼. 실제로 진짜 네. 신부름꾼 같은 거예요. 약간
네, 그렇죠.
보험사의
저승사자처럼 사자. 네, 저승의 사자.
보험 설계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네
보험 설계사의 뭐 행위나 이런 것 뭐 잘못한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게 보험회사의 불법 행위로. 연결되고 그러지도 않고요.
네네.
분명히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보험 설계사의 행위와
그쵸.
보험회사가 한 행위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한테 아무리 말을 했다고 해서 뭐 그게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게 되고 사실 이런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뭐 그거를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뭐. 아, 저 설계사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고지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설계사한테 고지했던 내용이 청약서상에 다 제대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은 꼭 하셔고 그렇죠.
이렇게 청약서에 기재를
거죠.
하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해서 그걸 알리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계사가 이거 뭐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가지고
네.
꼼꼼하게 이게 자기가 이제 정말로 이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서명까지 하셔야 되겠죠.
네. 뭐 그러면 설계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말해도 소용도 없는데 이런 인간들이 왜 필요해? 그럴 수 있죠.
심부름을 하고.
설계사의 입장인 저로서 좀 그렇지만 설계사는 이런 고지 의무를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올바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설명을 올바르게 해서 안내를 하는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려운 이런 용어, 내가 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입자가 잘 알기 힘들고요. 물론 그 전에 또 이제 뭐 상품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는 역할도 있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사항들이
네.
이거 예라고 체크해야 되나 아니오라고 체크해야 되나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어떤 설계사분이 뭐 이런 이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주고 이런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으므로 지금 상황을 이제 고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네네.
좀 올바른 고지임으로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좀 진짜 고지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고지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고지 시켜가지고 괜히 그 불필요한 불이익 받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고.
네. 요 올바르게 안내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이 잘 되지 않고 실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사의 책임으로 떠넘겨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는 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계약자 피보험자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저 이게 약간 해보면은 이게 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네.
뭐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의 제한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긴 한데.
네, 그렇죠.
이거 입증 책임은 가입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고지의 시기는 결국 이게 보험 계약 당 보험 계약 체결 당시잖아요. 이걸 네. 나중 가 가지고 설계사한테 너 이렇게 네가 이렇게 방해하지 않았냐? 네가 이렇게 고지 사실대로 고지하는 걸 방해하고 우리가 고지할 기회 제대로 주지 않지 않았냐 이런 거를 가입자가 스스로 증명한다고 하면 거의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명백한 그런 방해나 이런 건들을 입증하기가 힘들죠.
사실 설계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부실 고지했다는 거는 네. 증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거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로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내가 이제 보험 설계사의 과실을 묻겠다.
네.
이건 사실 그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떤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보험 설계사의 순수한 자백밖에는 사실 입증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설계사가 또 일방적으로 뭐 무조건 아 이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막 혹은 아니 절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얘기도 잘 많아져.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지대가 아니 문제가 됐을 때 보장받지 못하라는 점을 사실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아, 네.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보장받은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고지 설계사가 고지 박탈을 하고 고지 기회를 박탈하고 이제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네네.
이거는 결국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을 하는 데 있어서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죠.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설계사가 아니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만약에 이게 중요한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이렇게 고지 네.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설계사 이게 보험 설계사나 보험 계약자가 뭐 이렇게 고지하는 것을 조금 방해하듯이 이렇게 좀 권유하듯이 고지 위반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쵸.
이런 약관 문구를 적용해서 고지 의무 위반의 어떤 효력을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적용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고지를 다 명백하게 다 하고 했는데 뭐 설계사가 그걸 고의로 빠뜨리고서
그렇죠.
뭐
그런 경우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라면은 뭐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거를 그냥 청약서 전체를 자기가 그냥 사인해 버렸구나.
아,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좀 서로 간에.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보험 설계사가 뭐 고지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네.
이런 약관 문구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사가 정말 유니세프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백을 한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 이거를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되게 감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설계사랑 관계가 좋았는데도 다 좀 과장하고 확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지고 그걸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좀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근데 그러기 전에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지금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지금 이 청약서상 이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다 본인이 한 사인을 자필로 사인을 한 책임이
그러니까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그렇더라도 내가 사인을 한 책임을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거랑 관련돼서 뭐 계약 저한테 계약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고지 의무가 잘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다 서명을 하셨고 계약에 뭐 크게 문제가 되는지 않는데 담당 설계사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고지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그걸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묘동님이 자필 서명을 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건 본인이 그 문제가 그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다 읽어보고 내가 다 예 아니요 체크했고.
그렇죠.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시?
그런 경우는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셔서 막 되게 알았다고 그랬더니 지식인을 채택을 하고서 연락을 주신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지식인 채택 취소하고 싶다고 저한테.
채택이 취소가 안 되죠 그게. 네.
네이버에 문의하시라고 그거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들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네, 좀 우선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얘기 드린 거니까.
이게 사실 보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약을 하고 네네. 어디 막 회원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이제 회원 가입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관 이제 체크하고 막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뭐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는 되게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한 번은 좀 읽어보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지 네. 뭐 그거 정도만 확인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지금 계약 보험 계약이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많이 그런다고 하지만 그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네. 귀찮아서 그냥 체크를 했다라면은 그거로 생긴 문제점도 그 계약자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죠. 아까도
보험뿐만이 아니라 진짜 어느 계약을 하시더라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런 거를 다 자필 서명을 해놓고 어떻게든 그냥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물리려고 한다라는 거는 그냥 떼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딱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표상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뭐
어떤 거를 그러면 내가 보험사에 알려야 되냐.
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읽어보면은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3개월과 1년, 5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병력을 이제 받고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최근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에는 질병의 확정진단 또는 질병의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요 정도가 나오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병원과 병원을 갔다 그러면은
네.
뭐 고지해라 이걸로
그렇죠. 갔던 병원에 갔다라는 거는 어떤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던 것일 거고
웬만하면 그렇게 갔을 때 의사분이 당신은 아무 이상도 없어요. 네. 그냥 가세요. 이러는 경우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건강검진도 들어가요.
네네.
건강검진에서 어떤 뭐 위험 뭐 이런 게 발견돼 가지고 위험약을 처방받았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여기.
네. 처방을 받았다라는 건 투약이죠.
그렇죠.
네, 내가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방전을 받았다라면 투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건강검진에서 네.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대장종종이 발견돼서 곧바로 거기서 제거를 했다.
네.
그 수술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수술에 네. 들어가고요. 약을 뭐 하루치를 처방을 받았다거나 뭐 아침분만 처방을 받았다고 해도 투약이고요.
내가 비록 이게 아파서 간 건 아니라도 그런 건강검진상에서 나오는 이런 치료행위들도 네. 전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또 중요한 점 있죠. 이제 질병의 의심소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급을 받은 경우에 네 말합니다.
당신은 이게 암인 것 같으니까 네. 암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그냥 나왔다. 보통 뭐 이게 예를 들자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보통 암 걸리면 이제 뭐 검사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까지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엄밀히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냥 그렇게 되면 뭐 고지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거 사실 이 소견서를 발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 건 사실 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을 따질 때 네. 그 번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지 의무 위반에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잖아요.
네.
주관적 요건이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느냐 계약자의 그냥 말로만 단순히 이렇게 질병을 당신 뭐 이렇게 질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뭐 커뮤니케이션상 좀 어떤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질병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병이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도 생기고 어떻게 좀 이거를 법률적으로 따질 때도 보험 가입자한테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냐 이걸 묻기도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네.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구를 하나 추가를 해놨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제 투약이 들어간다라는 거 분명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지 않고 보험 적용을 안 해서 진료를 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이거를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병원 기록엔 남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기록엔 남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똑같이 고지 의무의 위반을 이제 보험사고 조사를 하다가 적발이 될 수 있는 건이라면 분명히 이것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100% 네. 안 걸린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설계사가 해줘요? 설계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100% 걸릴 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니 뭐 걸릴 네. 가능성이 좀 낮은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죠. 이거를 왜 가입 전에 이런 걸 생각하고
네.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걸 보험 적용 안 하고서 했으면 괜찮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저 뭐 사실 네. 그 설계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고지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고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고지 의무 네. 피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도 보험 가입을 정상적으로 시켜줄 수 있다.
네.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실력 있는 설계사인 것처럼 좀 막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때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우연성에 기인해가지고 이제 어떤 재화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재화의 지급을 문헌적 해석만 철저하게 해가지고 고지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내가 이제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위험 우연한 위험에 보험금을 받을 그것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그냥 애매할 때 아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 보험사가 못 찾을 거야. 이런 확실치 않은 정보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보험 자체가 우연성인데 우연성에 기인해 가지고 가입한 상품인데 여기다 또 다른 불확실성을 그냥 자기가 추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보험의 목적에 맞진 않거든요.
그렇죠.
마치 이게 보험이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것처럼
네.
보험금을 아무 분쟁 없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를 기대하고 가입을 하는 게 보험인데 그냥 보험의 목적이 그냥 가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저는 좀 이게 설계사분들이나 가입자분들이나 좀 피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해요. 이런 뭐 고지 위반했을 때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피할 이런 거는 이렇게 피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지를 안 하더라도 고지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을 가입 시점에 따져가지고 가입 시점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고지 의무 위반을 이미 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야 되지.
네, 그렇죠.
좀 설계사분들이 너무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입을 많이 시키려고
돈이죠, 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월 이내에는 거의 가서 진짜 진료 그러니까 여기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 고지를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3개월 이내에 그냥 병원 간 사실이 있으면 설계사분한테 네. 말씀을 하시고 이게 여기 얘라는 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설계사분과 그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네. 좀 꼼꼼하게 다시 얘기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다음으로는 또 이게 있어요. 이제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약물의 이제 상시 복용에 대한 얘기죠. 요것도 있으면 예라고 고지를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 검사는 재검사를 의미하고요. 이제 사실 저 제일 좀
이게 설계사분 네,
까다롭게 볼 수 있어야
될게 네. 이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네네네. 일부 설계사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재검사라는 의미를 사실 가입자분들은 그렇겠죠. 뭐
추가 검사죠. 추가 검사.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혹은 의심소견이나 질병을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그거를 검사 받았을 때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당일에 내원을 해서 통원으로 진료를 보다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제가 좀 자주 하는 게 있죠. 저는
뭐요?
저 이제 좀 체하거나 그런 걸 제가 찾아가지고 좀 배 아프면 일단 병원 가가지고 아유 배 아파요 하면은
네네.
배 아파요 하고 그러면은 보통 가면 저는 초음파까지 거의 찍으시거든요. 보면 저는 이제 그 의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체하는 게 굉장히 좀 네. 잦은 편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유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잦은 편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네.
굉장히 잦은 편이다 뭐 그래가지고 하면은 보통 의사분들이 아 그러시면은 초음파 한번 찍어보자고
네.
오늘 뭐 드시고 오신 거 있냐고 전 일부러 안 먹고 하거든요. 아. 초음파 찍을 걸 예상하고 그래서 초음파를 그날 당일날 찍는 경우가 자, 많아요.
그렇죠. 이 당일에 초음파를 찍거나 MRI 뭐 X선 검사 찍었다고. 이게 그럼 재검사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설계사들이 보통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재검사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 검사가 어떤 종류의 검사였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이 문헌적으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로 추가 검사 이게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건지는 사실 어떤 검사인지에 따라 어떤 검사인지 그리고 가가지고 의사로부터 어떤 그냥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가 병원에 가지고 이런 거를 따져봐가지고 좀 따져볼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가입 전에 사실 따져봐야 될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네.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렇게 가입 아니라고 하고 가입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너 그때 이게 받았던 게 재검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재검사가 아니라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이제 좀 더 따져보고 반증을 할 때 쓰는 거지 사실 이걸 가입 시기부터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제가 이제 설계사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막 토끼님도 사실 몇 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고
네.
고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실 설계사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를 고지를
그쵸.
안 해도 네.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싶으면 그냥 하라고요.
네. 환자가 내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님이 병원에 배가 아파서 갔다. 의사가 어느 정도 이 상태를 보고서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보면 의사로부터
문헌적 해석으로 보면은 추가 그쵸. 검사가 맞아요.
네,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정밀한 어떤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 통해서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통원 당일이나 혹은 다음
그런 건 없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찰이라는 게 이게 대법원 2005년 판결에서 한번 네네. 진찰의 정의에 대해서 좀 판시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진찰이란 게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네.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가지고 아유 저 배가 아파요. 이러면은 배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뭐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일하잖아요. 문진한 거죠.
네네네.
문진을 했죠. 그리고 또 배 아프다고 가면은 누워보세요. 한 다음에 눌러보고 그 청진기 대보고 하거든요.
네.
청진하죠. 네. 청진하고
촉진하죠.
그렇죠.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문진 청진 촉진 통해 가지고 문진으로 물어봤잖아요.
네.
아, 평소에도 이 사람은 배가 많이 아프고 이게 뭔가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구나 해가지고 아 그러시면은 지금 가져가지고 초음파 한번 받아보시자 해가지고 초음파를 받게 되죠. 이거는 추가 검사로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요.
진찰을 통해 가지고 추가 검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 추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1년이 가입하는 시점에서 1년이 안 돼서 이제 고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말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아, 추가 검사 재검사에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고지를 안 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이상이 없고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여러 또 의견이 생길 수 있다 기도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안 좋은 보상을 못 받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죠.
저는 이게 네. 만약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지하시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 고지해봤자
네 그렇죠.
고지해봤자 그러니까. 인수에서 뭐 이렇게 큰 피해 보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네. 그거죠. 그러니까 고지를 안 했다고 해도 이게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고지를 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냥, 입장이죠.
이런 것들을 네. 이건 사실 계약자가 아니라 계약자 쪽이 아니라 설계사들이 많이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문헌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고지
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지를 좀 가입자분들께 이런 부분 그냥 문헌적으로만 딱 해석해가지고 확대 해석하지도 말고 축소 해석하지도 말고 그대로 고지를 좀 유도 이렇게 설명을 해서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근데 방금 같은 그런 경우를 또 다른 설계사가 보면 그걸 왜 고지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지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지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또 다른 설계사가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고지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 설계사가 몰라서 그러는 얘기예요. 이런 거 고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은 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식들은 이제 보험 가입 당시에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보험
그렇죠.
이미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좀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보고 계신 분께 네. 활용해야 될 지식이지
그렇죠.
이거를 설계사분들이 너무 좀 반대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좀 분쟁 사안을 굉장히 늘리는 설계사분들이 보통 막 이거는 고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기준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판례가 많잖아요. 판례에서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으로 뭐 형무법을 사용하는 국가여가지고 그냥 법률 구문에 따라가지고 해서 그런 법률 구문에 따라서 그 법조항을 적용하는 거지. 판례는 그냥 판례에 나온 결과는 그 판결 당사자한테만 효력을 미치는 거고 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 때 있어가지고 그 법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 판결의 결과는 참고를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참고를 할 뿐이지 이게 어떤 판례에서 뭐 암에 대해서 뭐 5년 암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이제 추적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은 이거는 고지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네. 식으로 판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100% 나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이 판례랑 내 상황이 똑같냐. 이런까지 따져야지 내가 똑같은 결과가 100% 나올 거라고 확신하라는 거지.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설계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 이런 지식들을 너무 잘못 활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고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지식들은 이거는 판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지식들은 나중에 상황과 정황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입을 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입을 할 때는 그냥 이 문헌적 해석으로만 따져가지고 이 문헌에 맞게만 고지 정확하게 하시면은 사실 억울하게 인수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럴 위험도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사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이상이 없고 이상이 뭐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뭐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굉장히 뭐 경미하게 나왔다. 아, 경미하게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이상이 안 나왔다. 이런 거 고지해도 사실 인수 기준에 영향 끼치지 않거든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5년 이내의 병력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수술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수술은 수술이 뭐냐고 뭐 약관상에 정의된 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생체 기구를 사용하여 절단, 적재, 적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 종종 똑대 내는 거. 이게 뭔 수술이냐 하지만 그쵸. 이 정의에는 네. 정의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수술입니다.
그리고 고지에도 사실 뭐 큰 수술처럼 이렇게 인수 이상하게 받고 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지하세요, 그냥.
제왕절개 수술도 포함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계속하여라는 네. 의미죠. 계속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혹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 밑에 또 나와요. 네네. 계속하여랑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일수죠. 총 일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같은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내가 그냥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야지만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가 아니라
네네.
그냥 월요일 날 받고 이거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거 아직 한 순간 월요일 날 받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래 가지고 7주 동안 1일씩 받았어요.
네.
이것도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5년 안에 그 원인으로 7번 이상을 갔거나 통원을 치료를 받으러 혹은 약 처방을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다라면 알려야 되는 거고요. 30일도 연속으로도 아니고 뭐 뜨문뜨문 뭐 간헐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이번 주는 10일, 다음 주에 10일, 네. 다다음 주에 10일 이러면은 30일 계속하여 30일에 가죠.
네, 총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이제 알려야 되는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에 많이 고지반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은 부분이
잘 네. 기억 못하시는 경우도 그쵸. 많아가지고
네. 2년, 3년 지나다게 되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진짜 입원 했는데도 잘 기억 안 나는 거 막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작년에 내가 병원을 어딜 갔었지? 뭐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또 고지의무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네. 고지의무는 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가입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사가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탐지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인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한테 어떤 의무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5년 이내 했는지 작년 아 2년 전쯤에 입원해 놓고 아 이거 몰라가지고 안 했다. 이거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입원한 거를 기억을 못할 수는 없겠죠. 뭐 입원을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면은 네네. 내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확인해가지고 그쵸. 찾아보는 확인해야죠. 그 정도는 보험사 그 가입자한테도 책임은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했던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저 그리고 사실 약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거를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쵸.
가입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말하지도 못해요.
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한 4년 7개월 8개월 뭐 4년 9개월 전쯤에 입원했다.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 5년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겠다. 근데 그 정도 일수는 사실
네.
좀 넘어간
이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당연히 이거 문제 삼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문제 삼긴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뭐, 그 정도까지는 보험 그 가입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부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고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4년 7개월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을 이게 4년 7개월이라고 기억이 정확하게 난다 하면은 고지를 하세요 그냥.
네.
이거 분쟁의 소지를 굳이 안고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험 이런 거는. 보험이 가입하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뭐 7개월 9개월 정도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고지의무가 만약 5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3개월 있다가 가입하시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정 고지하기 싫으시면 3개월 있다가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5년이 거의 다 된 병력의 입원 건이 뭐 대수롭지 않은 거라면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죠. 근데 또 그것도 뭐 크고 중대한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이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실로 고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인수를 그 나오죠. 보장을 제외하거나 네. 혹은 뭐 가입 금액을 한도를 제한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렇게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건이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고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그걸 알았다라면은 처음에 보험사는 이런 조정이나 보험료 인상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해당이 된다면 하루라도 고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하고 싶으면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5년이 넘겨서 고지를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그럼 뭐 고의 중과실을 따지고 네. 가입자의 그런 것들은 가입자분들이 이거 가입 시기에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설계사가 그거를 이거는 고의 중과실에 해당한다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걸 설계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
설계사가 그걸 왜 말해요? 가입 시기에 가입 이미 한 사람도 아니고 설계사가 이미 이건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순간 이미 고의 중과실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병력이라는 게 판례들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라는 거를 이제 판례를 보고 판례의 결과만 보고 내가 이거 나한테 이걸 적용하기에는
네.
나중에 그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좀 오묘한 정황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는 해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부로 그걸 네. 내 상황에 이것도 맞을 거라고 함부로 속단해 가지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 보면서도 또 그러죠. 이제 유리한 부분만 되게 집중해서 강조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런 게 많아요.
네.
참 저희가 진짜 아까 토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실들 막 이런 거를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판례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네네.
몰라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저는 하는 일이 이거건데, 그리고 더구나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좀 약간 유하게, 이런 건 괜찮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방송을 하는 취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 정확한, 양식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게 최근 5년, 이게 또 최근 5년이죠.
네, 그렇죠. 또 최근 5년. 요 아래와 같은 특정 질병이에요. 이거로 특정 질병으로 이제 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위험한 질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 네. 그냥
이런 걸 숨긴다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 네.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통념상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질병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당뇨, 에이즈 또는 HIV 보균자, 직장 또는 항문질 관련 질환.
네, 직장 또는 네. 항문 관련 질환은?
요거는 다 이제 실비를
가입할 때만.
네네. 실비 가입하는 게 아니라면은 생략하면 되고요.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런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을 확정 진단 받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했거나 일수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치료를 했거나 입원을 했거나 수술, 투약을 한 사실이 있으면 7일이 안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30일 이상 약 투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병원 간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네, 5년이네.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또 많은 설계사분들이 좀 우민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5년 동안 치료만 없으면은 뭐 완치가 이건 완치로 네. 의학적 완치다. 그 뭐 5년 이내 이게 이런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나온 이게 질병들이 아까 말씀드린 만성 질환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치료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의학적으로 완치다라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어떤 주장들을 하는 설계사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이게 5년 동안 치료 없다 그래가지고 완치가 의학적 완치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판례에서 하는 있었을 거예요.
네, 의학적 완치가 그 어떤 판례 있긴 있더라고요.
그 판례가 이제 유방암에 대한 판례였는데 네. 유방암을 걸리고 유방암 이제 치료를 수술을 받고 그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네.
추적 검사 받았는데 총 5번을 받았죠. 근데 이제 총 5번을 받았는데 5번 동안 추적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치료로부터 4년 7개월 후 5년이 안 된 거죠. 5번은 받았는데 추적 관찰은 1년에 한 번씩 4년 7개월이 지나 가지고 암을 고지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했어요. 이걸 이제 보험사가 5년 이내에 암 걸린 걸 고지 안 했고 근데 보험 가입을 하고 유방암이 재발한 거죠.
네.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도 못 주고 해지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건데 대법원에서는 5년 동안 이렇게 5번에 거의 5년이 돼가는 동안 어떤 5번의 추적 관찰 동안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거는 그 피보험자가 의학적으로 완치됐다고 인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물을 수 없다. 때문에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걸 의학적 완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의학적 완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의학적 완치로 볼 만한 피보험자가 그렇게 인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네. 본 거죠. 만성질환에서 사실 완치라는 건 이제 영어로 큐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생존율 높고 재발률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암이 갑상선암 이제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그 제일 뭐 이게 치료율이 높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절제 갑상선.
네.
갑상선 전절제를 하더라도 7년 있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네.
5년 지났다고 이게 완치가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도 이거를 5년 지났다고 의학적 완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치가 아니라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컴플리트 리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게 현재 가능한 진단 방법으로는 어떤 병변이나 치료 방안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는 거를 이제 완전 관해라 그러거든요.
네.
재발의 위험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그러니까 완치냐 이거 완전 관해냐. 이거 의학적 완치가 아니에요. 지금 판례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 가지고 어떤 질병이든지 5년 동안 치료 없으면은 의학적 완치다. 이 판례조차도 암이라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판시한 거지 모든 질병에 대해서 또 5년 동안 그렇다면 완치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설계사들이 이거를 어떤 질병이든 그냥 5년 동안 치료 없으면 의학적 완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 그 CRPS로 이제 입원을 하시고 실비 청구했는데 이걸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 하여튼 보험금을 지급 못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소액 재판 소송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다시 오신 분이었거든요.
네.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이분이 설계사가 이거는 5년 설계사 말 듣고 고지 위반한 거라고 이러시면서 하는데 그 보험 가입하기 2년 전에 CRPS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 마지막 치료가 2년이었죠.
네.
근데 그러고 이제 고지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하면서 설계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3년만 지나면은 보험사가 해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5년 동안 만약에 지금 2년하고 플러스 3년 해가지고 5년 동안 CRPS로 이제 더 치료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2년 동안 치료 안 받지 않았냐.
네네.
3년만 더 치료 안 받으면은 CRPS는 의학적으로 완치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나타난 CRPS는 새로운 질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 된다.
네.
근데 이분이 실제로 한 3년 조금 가입하고 3년 조금 더 돼가지고 이게 CRPS가 재발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제 못하지만 이거는 고지하지 않았던 기존 질병 그 질병의 질병이 재발해가지고 지금 네. 또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거, 질병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과거에 발생했던 질병이기 때문에 보상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이거를 왜 그 지맘대로 5년이 5년 동안 치료가 좀 완치라는 거를 의학적 완치라는 걸 왜 지맘대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CRPS는 의학적으로도 이게 원인 어떤 원인에서 하는지 분명하게 파악도 안 되는 질병이고 이 치료 방법조차도 이게 치료 방법조차도 좀 어떻게 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인데 네. 이거를 왜 지맘대로 5년 동안 치료 안 받았으니까 완치다. 이걸 왜 자기맘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냐.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런 부분들은 그 단어의 뜻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설명하는 쪽이나 아니면 이거 이해하시는 쪽이나
그 설계사들이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냥 돌고 도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제 들어와서 배운 대로 남들이 하는 얘기대로.
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완치에 대해서 좀만 말씀드리면 암 같은 경우는 어떤 5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이렇게 뭐 추적 관찰에서 아무 이상 없고 치료가 없었다. 이렇다 그러면은 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재발의 확률이 0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암이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상 이거를 완치 소견서를 떼주는 의사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완치 기준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재발 확률이 분명히 통계적으로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의학적 완치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상식이니까 설계사분들 만약에 혹시 들으신다면은 그런 용어는 쓰지 마시고요. 무식한 겁니다. 그건. 어쨌든 네. 지금 뭐 여기 5년 이내 이런 질병으로 병원 한 번이라도 갔으면은
네네.
고지해라. 이거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료가 100% 완치됐다.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00% 완치됐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근데 다만 5년 이내라는 거를 둔 거는 이런 완치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치료가 없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사실 그 재발하거나 다시 치료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인수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쵸. 완치가 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
이렇기 때문에 완치로 봐도 되지 않냐 이런 소리는 정말 멍청한 소리고요.
그렇죠.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아까 이분 같은 경우도 내가 5년 동안 치료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CRPS는 새로운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야 된다. 이거 단어 뜻을 잘못 그쵸. 알고 있기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인해가지고 가입한 거죠. 네.
그 하나 그 말 하나 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이렇게 납부하고 보장을 못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 확전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경우를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은 네 알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중입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임신인 경우에는 임신 몇 주인지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요건 뭐 당연히 임신 사실을 숨기실 분들은 없을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조건부 어떤 조건부 그 출생 조건부 피보험자로서 태아를 네네. 지정하는 태아보험의 경우는 지금 뭐 산정 검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더 들어가죠. 예. 네.
이런 태아 뭐 선천기 기형이나 선천 신경학적 결손 이건 그냥 읽어 보시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염색체 이상 뭐 태반 초기 박리 뭐 등등 이제 태아보험 가입할 때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번 질문이 현재 눈, 코, 귀, 언어, 씻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이 현재 팔, 다리, 손, 발, 척추의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에 장애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문언전으로 아까 계속 이제 이게 그냥 이 어문상 해석만 진짜 분명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매하게 해석해도 안 돼요. 애매하게 해석해도 안 되고 축소나 과장 해석해도 안 되고 장애라는 거는 그 내가 남들보다 좀 제가 사실 이게 왼쪽 귀가 왼쪽 귀에 이명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청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이 장애라는 거는
네.
제가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 귀에 좀 장애가 있는 것 같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애매하지 않게 객관적으로 해석이 될 때만 애매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만 그냥 예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국가 장애 등급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예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냥 이 뭐 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으 정신 또는 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으니까 뭐 척수의 손실 또는 병명으로 인한 외관상의 신체 장애 있으냐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이게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떤 문서화된 기록이나 자료가 있을 때
네네.
장애 진단을 받거나 국가장애를 받거나 뭐 이랬을 때 이럴 때만 예외 체크해야 된다는 것만 좀 유념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직업과 직장명 그리고 하는 일 요거에 대한 기재가 들어가죠.
직장명은 안 중요한데.
네 직장명은 중요한 건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해요.
네 그렇죠. 업종까지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진짜 하는 일이 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계약자분들이 많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이거 정직원 아닌데
아무 상관 없어요.
무직이라고 처음에 무직이라고요. 아니 뭐 진짜 아무 일도 안 하시냐고. 뭐, 아니 그냥 뭐 파트타임으로 하건 계약직이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업무가 뭔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계약직이라고 적어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그런 직장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뭐 사대보험 유무 뭐 이런 것도 관계 없어요.
내 소득이 얼마인지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를 알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요 직업적인 부분은 이제
상해
특히
위험.
그렇죠. 상해 그죠. 그러니까 다치는 거. 상해 위험의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직장이 정직원이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무직을 컴퓨터 앞에서 책상에서 펜을 잡고 그냥 그런 사무 업무만 보는지 혹은 나가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뭘 만지고 뭐 짐을 나르고 이렇게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직업이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게 상해 특약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정확히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보험료의 변동을 주는 요소기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거 얘기를 다음에 할까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게 이게 네. 위반했을 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네, 뭐 다음번에 이게 나눠서
직업이 변경되면서 생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근데 좀 직업이 변경되는 건 사실 고지 의무가 아니죠.
그건. 네, 지금 어쨌든 계약 전 알릴 의무니까 네. 네, 계약 후에 변경의 의무에 대해서는
잠깐
나중에
뭐 다음번에. 네. 이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하면서 잠깐
네네,
뭐
그때 얘기
언급할 수 있으면 한번 언급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또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좀 얘기가 새고 또 어려워질
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운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떤 차량을 어떤 용으로 운전을 하는지 승용차인지 승합차 혹은 화물차 오토바이.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막 운전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러더라도 만약에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하신다고 기재를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건설기계 농기구 뭐 혹은 그 기타 다른 차에 해당되는 차종 네 뭐 두 개 차량 이상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자가용, 하나는 영업용 모두 기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네.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뭐 스쿠버 다이빙 뭐 보기만 해도
뭐 그런
위험천만한 것들이 있는데
액티비티한 그런 것들이죠. 많아요. 뭐 수상스키,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뭐 번지점프,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암벽 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뭐
이게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어디 동호회에 속해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한 뭐 이게 뭐 그 주기가 길더라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고지를 하는 게 맞죠, 이것도.
네네. 그리고 동호회 가입돼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반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동호회 가입이 돼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불리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반증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나한테 네. 좀 불이익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거면 동호회를 왜?
그렇죠. 근데 어차피 몇 번을 한 거는 명확한데 또 거기다가 동호회까지 가입하고 네. 있다. 이거는 자주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인의 이해 정도를 놓고 네. 이건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동호회 가입되고 있다면 당연히 좀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가입자가 반증을 해야 되거든요. 반증을 네. 하거나.
그리고 이런 취미를 자주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 위에 직업에 대해서랑도 비슷하지만 이제 상해 사고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표의 내용이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자격 이거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라고 자격증을
그 하지도 않을 거면서 땄다라는 건 또 증명을 자기가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안 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11번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물어보는 11가지 사항입니다. 자, 이게 특히 1번부터 11번 지금 얘기해드린 거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이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중요한 사항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있는 뭐 네, 3개월 이내 해외 위험지역 이것도 중요한 사항 맞거든요.
아 네네네. 거절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가입하라고.
그렇죠. 나중에 네. 가입하시라고. 이것도 다 사실대로는 얘기해야 되는데 네. 다만 좀 이제 다른 보험회사의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또는 각종 공제 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른 보험사의 뭐 이 타보험 계약이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냐.
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지금 세 번이나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네, 네, 네.
이건 그냥 아니오라고 저는 제가
네, 이거는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이게 이런 거를 다른 보험회사 계약이 있다는 거 이거를 통제하는 거는 어떤 보험 사고 발생을 했을 때 손해 조사나 이게 책임 범위 결정 그러니까 어떤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실손 의료비도 그렇고.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보험 사고 발생 위험 측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으로서 계약 이게 부담부 조건으로 할지 할증으로 할지 이러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체결할 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네. 때문에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이게 2004년, 2002년 또 한 번이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네, 이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뭐 또 그리고 음주 흡연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뭐 주 몇 회 그리고 소주 기준으로 1회 몇 병을 먹는지 마시는지 네 그리고 흡연 이제 담배를 몇 년 동안 하루에 몇 개피 정도 피우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고요. 뭐 음주 흡연에 관련돼서 그런 분쟁이 있나요? 과거에
하나 이런 거를 있었던 게 그 음주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그 이제 어디냐 그 뭐라 그러죠 그 갱생원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중독 치료
아, 네네.
중독 치료하는데 그런 데를 가졌던 사실이 있는데
네네.
이거 여기는 안 한다고 하고 과거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알코올성 간 뭐 질환으로
네.
이렇게 치료 받은 이거 고지 위반으로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예전 이게 여기는 아니라고 체크를 해놨지만
네.
예전에 분명히 그렇게 뭐 좀 알코올 중독 뭐 치료 센터도 이렇게 방문을 했고 이런 사정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도 음주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알코올성 간경화인가 뭐 해가지고 이것도 뭐 계약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도 고지 위반이 적용된 적이 있긴 했거든요.
네.
안 먹는데 안 먹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네. 하지 마세요.
네. 뭐 매일 먹는다고 해도 사실 크게 가입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는 그럼 사례들이 사실 이거는 많이 없어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례 정도만 이렇게 좀 제가 접해봤지. 그냥 몇 병 몇 회 뭐 이거보다는 예 아니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피고 있는지 실제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신장하고 몸무게도.
네, 키 몸무게. 이것도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
가입이 안 돼요.
네, 가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이게 조금은 이렇게 속일 수는 있어요 사실. 네. 근데 너무 막 내가 100kg인데 50kg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옛날에 실수로 뭐 키가 뭐 160 몇에 뭐 50 뭐 이 정도 되었는데 뭐 갑자기 해갖고 거절이 되더라고요. 뭐 왜 그러지? 그래갖고 이상하게 한참 보니. 더니 요거를 제가
500으로 했어요.
아, 네, 500kg.
네, 인간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키 몸무게 이런 거 확인을
이것도 이게 BMI 따라 가지고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네. 몸무게는 사실 정확하게 잰다는 게 좀 없잖아요. 그게 네. 뭐 재는 기계에 따라 가지고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몇 킬로그램의 오차 이런 거는 그게 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오차 정도는 본인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네,
뭐 그렇게 뭐 하시면은
30, 40kg 네. 이상을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여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진짜 BMI 지수에 걸려가지고 뭐 몇 킬로 이내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조금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죠. 네. 그거는 어디서 이제 검사를 하냐. 그리고 이게 아침에 몸무게 다르고 저녁에 몸무게 다르고 막 그렇게도 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 때문에 좀 그 정도로 이게 통용될 수 있는 한 5kg나 뭐 10kg 많이는 그 정도까지 아니 10kg도 좀 맞나?
네.
하여튼 막 그 정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쳐도 너무 막 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분명히 이것도 보험 어떤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고지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우선
고지 의무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17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제는 다음 주제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네, 실제로 예. 적용되는 그런 사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저희가 고지 의무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게 이거를 막 꼼수 써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더 잘 시켜드리는 네. 방안을 말씀드리고 이런 거를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원칙입니다.
개념이 원칙. 정확하게 네.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사실 꼼수나 좀 요행 같은 거를 바래가지고 하는 거더라도
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알고서 스스로 계약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어느 정도 꼼수를 써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분의 뭐, 자유인데
보험이란 거는 이제 네. 내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그냥 보험 사고의 발생 말고 다른 부분들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네.
보험 사고 발생이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요행이나 꼼수를 쓰시더라도 정확하게 개념이 뭔지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그렇죠. 아시고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거를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인지하고서 스스로
그쵸.
뭐 판단을 하신다라면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꼼수를 쓸 만큼
네.
어느 정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네. 부분은 좀 아시면서 그런 꼼수나 요행을 바라는 게
네.
현명한 가입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꼼수나 여행을 미끼로 이렇게 안내를 하다기보다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입자가 그걸 인지하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설계사의
자기 어떤
무기인 것처럼
지식 이게 자기가 잘 아는 것 마냥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번 방송에서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방송이 네. 이제 고지 의무에 대해서였다면은 다음 방송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네네
아마 이걸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